5월 31일 2020년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녀된 저희들이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인격의 중심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 함께 마음과 뜻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며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탁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붙드셔서 귀하고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신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23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으로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새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과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신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명절이 되면 TV에서 자주 외화를 틀어주었습니다. 뭐 제 기억에는 자주 틀어준 외화가 있는데 그게 벤허하고 삼손과 데릴라. 나중에 이 데릴라가 우리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딜라일라라는 걸 나중에 뒤에 알기는 했습니다만은 삼손과 데릴라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교회를 다니는 성도 아니라도 삼손과 데릴라 정도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익숙합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뭐 들려지기도 합니다. 뭐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힘을 제대로 잘 못 사용한 사람. 그러나 나중에 한 방으로 원수를 갚은 사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머리 깎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엄마한테 붙잡혀서 그렇게 가기 싫었던 이발소에 가서 앉으면 왜 그렇게 삼손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는데. 그런 재밌는 그런 어릴 적 추억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절에 읽은 바대로 삼손은 사사로서 20년을 지낸 사람인데 요즘은 이 사사라는 말이 없지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사사기라 하지 않고 판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판자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고 관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 사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당시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였는지라 왕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고 이 사사를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판관이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13장 후반부에 보면 삼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의 탄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따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혹은 그의 아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에 불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쫓아 나왔더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러졌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고 아들을 잉태하여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랄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연이어서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손이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다. 좀 과장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아의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장난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삼손이 1,000명을 쳐서 죽였다.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1,000명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것도 쳐서 죽였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그를 묶었던 두 줄, 세 줄로 꽁꽁 묶었는데 이것이 삼손이 한번 힘을 쓰니까 마치 재에 탄 것과 같이 아무렇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갑을 채웠는데 그 수갑 채운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버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혹은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생각 밖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사기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사사 중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혹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은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의 관심에는 삼손이 엄청난 힘을 그리고 괴력을 발휘했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관심이 많이 쏠리지만은 정작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 엄청난 무공을 발휘했냐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한 번 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그러다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호와의 신의 권능 혹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잔인한 통제 혹은 압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통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었겠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뭘 하고 있냐 이거지요. 지금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동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즉사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아빠는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 아빠 도와줘, 아빠 살려줘 라고 부르짖을 때에 왜 아빠는 가만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26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나의 구원의 바위는 어디 가신 겁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살펴보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아버지를 거부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집 나가서 어리석게 허랑방탕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고 냉철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하간 이 블레셋은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소위 힘의 상징이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때도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다. 뭐 블레셋에 대한 묘사를 오늘날로 치면 2m 80인가 뭐 40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과장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힘을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철저한 도구로만 사용했던 것이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과 소년을 내가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떠벌렸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힘에 대한 숭배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꼭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발 아래 꿇려보는 것, 자기의 발 앞에 꿇려지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힘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솔직히 자신을 돌아본다면 일면 혹은 일견 힘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또 힘을 숭상하는 그 어떤 측면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힘의 숭배 논리에 때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질문하는 공동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꼭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토대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원리대로 지금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질문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믿어왔다고 할지라도 부단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원리, 신앙 고백의 확신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그것을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자신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그리고 엄숙한 신앙의 질문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내 아들 중 하나는 어느 편에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내가 갈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오른편 왼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권력의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앉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자리에 저를 앉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 가지기를 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대성이 있게 마련이지요. 어떤 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큰 힘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면 그 전에 있던 힘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연찮게 역도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도 뭐 역도 경기를 아주 흥미있게 본다든지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재미있으려면 뭐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걸 봐야 되지 뭐 역도 경기를 그렇게 즐겨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역도 경기를 아주 짧게 한 2, 3분 정도 되는 걸 봤는데 그것도 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96kg급의 경기를 보았는데 아유 뭐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저걸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주 뭐 긴장하면서 제가 보았는데요. 뭐 굉장한 중량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96kg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109kg급 경기가 또 있더라고요. 96kg가 엄청난 중량을 들어 올렸는데 109kg에 가니까 그 중량은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9kg급 끝나고 나니까 또 무제한급이 또 있더라고요. 무제한급이 되고 나니까 또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기분이 아주 좀 묘했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요.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더 큰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적이 언제였는가? 몽고의 징기스칸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징기스칸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없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의 상징인 블레셋의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추구하고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보다 더 큰 힘,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무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그 어떤 무언가였는데요. 그 어떤 무언가는 바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일하심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힘이고 돈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작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일하심이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식민지의 한 사람이었던 식민지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노아와 그네 아내 사이에서 나왔던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그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애굽 군대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천군 만마가 필요했냐? 그게 아닙니다. 애굽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원래 닫혀져 있었던 홍해, 그 홍해가 다시 닫히는 것, 다시 홍해가 되는 것,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가면 애굽 군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또 다른 군대가 필요하고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애굽 군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그들을 덮으면 그때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바다를 가르고 다시 바다를 합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겁니다. 모르고 들으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인 삼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참 재미있는 드라마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삼손처럼 힘이 세지면 좋겠다, 삼손을 기다린다, 이렇게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전쟁의 나라, 힘의 나라, 권력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덮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어나고 바로하는 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힘의 대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놀라운 일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가 바로 평화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라인 것이지요. 다라구네에서 불순종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면 힘이 난동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눌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공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힘없는 한 불쌍한 흑인을 짓밟았더니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일이 일어난 때는 추수 때였습니다. 1절에 보면 밀 거둘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 거둘 때가 시원한 가을이 아니고요, 뜨거운 여름입니다. 매우 더울 때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지요. 혹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여행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배반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때가 되면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지. 먼저 그래 가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유적지 탐사, 또 교회 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야간 우리의 여름과는 다른 곳이지요. 이 더운 계절에 삼손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무기로 사람들을 천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귀의 턱뼈입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죠. 무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치기 위해서 신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발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소멸하는 등불 같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삼손이 해냈지요. 역시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희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진짜 등불이거나 진짜 빛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도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였던 그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천명을 무찌르긴 했지만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한 컵에 한 사발의 물이었습니다. 그도 한 사발의 물이 없으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한 컵이 그에게 곧 생명이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조그마한 한 돌보심이라도 없다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이라도 절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공기뿐 아니라 위에서부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한순간이라도 중단된다면 오늘 천명을 무찔러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종국에는 그의 코의 호흡이 중단될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길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음이로다. 여러분, 이때 공급되어진 물이 나온 곳, 이곳의 이름이 바로 엔학고레입니다. 엔학고레라는 말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우물. 부르짖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 곳, 생수가 공급되어진 곳이 바로 엔학고레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엔학고레는 외치고 또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 한 컵만 갖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생으로 겸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엔학고레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가 흐르는 곳, 그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의 흘리신 은혜의 피가 곧 고단하고 힘든 힘의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생수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1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의 은혜 아래 성도의 엔학고레가 있습니다. 은약의 백성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우물, 이 엔학고레에 흐르는 그 물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참된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된 한 백성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 생수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 그저 덜썩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병고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던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야 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나고레에는 생수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은혜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생수로 인도하셔서 그 피가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삼손에게 남은 삶을 사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생수 엔학고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수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삶을 참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엔학고레 우리의 생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가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힘을 여기에서 얻습니다. 우리의 엔학골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마음껏 생수를 얻어 마시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진 길, 이 길을 다시 한번 변함없이 힘을 내어서 걸어가시는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교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광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수의 물 에나골에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고군분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선교지 선교교회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델라웨이 주지사의 공식 공고에 따라서 6월 첫 주에 우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첫 주 다음 주를 기다렸던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지만은 우리 한 주 좀 더 미루어서 6월 둘째 주에 우리 공예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또 고령이시거나 이와 관련되어진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좀 늦게 제가 총회에 우리 교단 총회 총무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못하고 그러나 긴급한 좀 연락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개척교회나 또 어려운 작은 교회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거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 교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상당히 지금 곤경에 처해져 있는 교회 한 8군데 정도를 일단 한 신청은 20군데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재정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 선정을 해서 한 8군데 정도를 일단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1차로 종에 가지고 있는 긴급한 그런 기금을 해서 한 교회당 일단 1,000불씩 긴급하게 보내어 드렸는데 또 다른 교회 내지는 또 도와야 될 긴급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서 교단 총무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에게 일단은 기도 요청을 부탁을 한다. 교회들이 너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특별히 해왔고요. 두 번째는 혹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또 우리도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같이 고통을 같이 한번 이겨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저에게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총회로 보내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신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 동역교회들, 우리의 형제교회들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미리 연락을 못 드리고 광고 드리는 것을 장로님들께서 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나 또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액수에 상관없이 큰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조금 몸이 좋지 못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뭐 미국에 돌아가는 사정은 그래도 자꾸 문을 열고 아마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마치 뭐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꼭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기다려서 뭐 하기보다는 막 친구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방향으로 지금 자가 방역하면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완전 박멸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면서 이걸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비차관의 여러분 뭐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특별히 구역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즐거운 이야기들로 서로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